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에 저의 마음을 참 무겁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 물음이 자꾸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어젯밤에까지도 계속 이거와 씨름을 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증거를 하지?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로 인해서 너의 죄가 씻겨졌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주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마 누요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마 누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마마 누요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복음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가 복음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게 되면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사야는 약 40여 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고서 십자가의 그 고통 또 원인 그리고 결과 이런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그 오래전에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은 고문 도구예요. 고문하는 도구예요. 십자가의 이 고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가장 잔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목숨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그 형틀이 십자가 형틀인 것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죄인에게 먼저 몽둥이 찜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120대 채찍질을 가해요. 근데 그 가죽 그 채찍질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끄트머리에 쇠갈고리 같은 것이 쫙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치게 되면은 살점이 찢겨 나옵니다. 그것을 120대를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맞을 때마다 얼마나 그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골고다 언덕, 그 사형장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맛보며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문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문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문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당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셨어요. 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조직적인 고문을 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 결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립인 것이에요. 죄로 인원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이 십자가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은 조건 반사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고통 중에서도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그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간증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해봤습니까?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당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 사고로 내가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모두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처절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은 이 십자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십자가를 깨닫고 이해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설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겠죠. 그러나 유대인처럼 십자가는 꺼려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신오쿠보역에서 사람들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8분 그때 전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때 한 술 취한 그 취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동차는 지금 저 앞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소리만 질렀지 누구 하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청년이 그 뛰어내려서 술 취한 고객을 밀어놓고 그 청년은 전동차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한국인 이수연 청년입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그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년이, 그 꽃 같은 청년이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한 취객, 그의 허물이잖아요. 그의 죄잖아요.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술 취한 그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전혀 죄가 없는, 장래가 촉망받는 한 청년이 그를 대속하여서 죽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취객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 대신 속량해 주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이수연 청년 대속의 사랑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일본 사람인데,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을 그렇게 가서 내 목숨을 바쳐 구했다는, 그를 구원해줬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대표와 대신에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는 대표와 대신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 대표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흘러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천만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표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대표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손흥민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 원리아도 꼭 같습니다. 대표 선수 손흥민이 이제 골을 하나 넣어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대표팀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승리했다고. 그러나 대표 선수 전체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에서 헤드라인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흥민 한 사람이 골을 넣었지만은 그러나 온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그 승리를 기뻐하잖아요. 대표 대신의 원리가 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간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 같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하나로 연결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하면서 귀에도 십자가를 걸고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집에 벽에다가도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하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십자가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이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삽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게 되면은 새해 결심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해갖고 목록을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첫날은 무난히 잘 지나가요. 그러니까 둘째 날도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 근데 셋째 날부터는 유혹이 옵니다. 내가 이것을 해 말어 해 말어 하면서. 그래서 3일 가까스로 지났어요. 근데 4일째 될 때 그만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첫째 날에 작정했던 그 마음이 점점 희석이 되어가지고 4일째 된 날은 휘지부지 돼가지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심삼일도 100일만 해보세요.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300일이 돼요. 그러면 300일이면 거의 1년이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 하고 포기했다고 다 포기하지 마세요. 또 시작하세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100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면 힘듭니다. 그게 바로 좋은 루틴이에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이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져야 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은혜만 받는다고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가 겹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중성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세로 막대기하고 이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랑의 막대기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지르는 이 가로 막대기가 걸쳐져야만이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이웃을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서 이 십자가가 만나져야 진정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만나져야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기 때문에 진정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향한 또 나의 삶을 향한 이것이 겹쳐질 때에 온전한 십자가를 이룬다는 것. 한 말씀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행동에 옮길 때에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십자가는 결코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따라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어떤 두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대립이 될 때에 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나를 먼저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립이 될 때에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러한 모든 그 친인척 관계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저 자신부터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찔리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 자꾸 이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정말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분에게는 진부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에 찔림이 오고 이 말씀에 회개가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이 단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을 부인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회개가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요? 아주 달콤하고 나이스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말씀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장소를 가든지요, 식당에 가나 또 어느 뭐 사업체를 가나 보면은 아주 똑같이 판에 박힌 듯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왜 그걸 걸어놨습니까?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먼저가 아니라 내가 복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나를 두 번째로 놓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같은 삶을 살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본 회퍼입니다. 그분은 히틀러 암살 음모 가담죄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에 39세 장래가 촉망되던 그때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제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는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싸구려 은혜는 쓰레기 같은 은혜라고.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이분은 그와 같은 삶을 살으셨어요. 순교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했던 것이에요. 목숨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같이 그는 얘기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라. 끊어야 할 것을 끊어라. 변화해야 할 내 자신이 변화받지 못한다면 아직도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구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귀, 영화, 쾌락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 청종하라 그랬어요. Listen carefully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들으라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름진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쾌락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이 풍성한 영적인 이 은혜는 채우면 채울수록 흘러 넘치고 또 허기가 지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가 받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값진 대속입니까? 한국의 그 청년이 일본에 술 취한 그 취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 대속, 그것도 위대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자기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이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잠시 묵상 기도하실 때에 다시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간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 내서 하면은 옆 사람이 들으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조용하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끊어야 할 거, 내가 버려야 할 거. 그래서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져야 할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내가 끊어야 할,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버지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고 다시 넘어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마음에 채찍질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300